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난 첫 시간, 두 번째 시간에서는 성경적 가치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돼서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특별한 존재임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과 사이에 막힘이 없는 그런 삶으로 저들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저들을 이끌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외적인 부분에도 마음을 써야 되겠지만 참으로 중요한 부분, 바로 우리 주님과의 사귐과 교제에 우리의 마음이 늘 있게 하셔서 주님과 사귀며 주의 진리의 말씀들이 우리 마음에 풍성히 거해서 또 우리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생애로 저들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오늘 가지는 세 번째 시간, 또 하나님께서 합당한 말씀을 주시고 이 시간 온전히 주관해 주시기를 빕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하나님과의 사귐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눌까, 아니면 원래 두 번째 시간에 가지려고 했던 내용을 좀 더 다룰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예, 원래 하기로 했던 내용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 하는 부분을 함께 나눴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지 않았다면 사실 사람은 굉장히 무가치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어쩌다 보니까 생겼다가 어쩌다 보니까 사라진다면 얼마나 그 무가치한 존재가 되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이 사실이면, 사실은 그게 진리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굉장히 중요한 존재입니다. 예. 식물이나 동물은, 이제 이 자연을 형성하고, 또 사람에게 식용으로 주어진 것이지만 사람은 식용이 아니라 그랬죠? 네. 그럼 사람을 왜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후서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하는 말씀이 있죠. 네. 그래서 성도들은 더더욱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예 우리 안에 들어와서 계시잖아요. 그래서 성도의 영광은 첫사람이었던 아담보다도 더 놀라운 영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가치는 외형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예. 근데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우선은 외형적인 걸 보게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같이 지내다 보면, 그 사람 속에 계신 주님을 우리가, 대면하게 될 때, 정말 그 사람이 귀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창조될 때는 다른 어떤 피조물들이 창조될 때와 달리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러셨으니까 다른 피조물을 만들 때하고는 달리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참여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삼위 하나님께서 같이 일하셨습니다. 그죠? 그 히브리서를 보면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 뜻을 세우셨어요. 그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분이 예수님이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부활하신 후에 성령님이 내려오셔서 복음 선포하는 증거의 영으로서 역사를 하시죠. 그래서 성령님의 증거를 받아들인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창조물, 구원받은 성도들이 형성될 때도 삼위 하나님께서 같이 역사를 하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아주 그 아담을 지을 때랑 우리 구원받은 성도가 생겨날 때 똑같이 그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 오늘은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 처음 창조되었을 때 아담에 대해서 살펴보고, 두 번째는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성경에는 영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영벌이 합당한가? 왜 하나님은 영벌을 내리실 수밖에 없는가? 이 두 가지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처음 지으셨을 때 아담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사실 뭐 외모적인 것은 크게 성경에 기록된 게 없어가지고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미루어 알 수 있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걸 통치권이라 그러죠. 통치권. 그래서 아담은 굉장히 위엄 있는 존재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 추측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아무 막힘없이 사귐을 갖는 존재였어요. 아담이. 그러니까 저는 아담의 얼굴에서 빛이 났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게 성경이 어디 나옵니까? 이러실 수 있는데, 여러분,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40일간 대면했어요. 그리고 모세가 내려왔을 때 얼굴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근데 모세는 몰랐어요. 모세는 몰랐는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보고는 모세 얼굴에 빛이 나는 걸 봤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서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귐과 교제가 깊어지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영광스러운 분이니까 그 영광스러움이 이렇게 전달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그 어떤 친구를 가까이 하게 되면 그 친구의 영향을 나도 모르게 받잖아요. 그죠? 이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그 옛날 재래식 화장실에 가면은 갖다 나오면은 본인은 모르는데 그 향기가 나죠. 그죠? 다른 사람들은 그 향기를 느끼잖아요. 이제 이건 안 좋은 향기지만, 죄송합니다. 얘가 적절했는지 모르겠네.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은 향기가 나요. 향기가 나고 그 영광스러움이 그 사람에게 배예요. 하나님과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아담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전달돼서 아담에게 빛이 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짐승들이 그 아담을 두려워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는 단지 그냥 겁내는 두려움이 아니라 그 영광스러움과 위엄,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 다스림, 그런 통치권 아래서 짐승들이 아담을 굉장히 존중하고 두려워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아담이라는 존재는 사실 그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 중에 굉장히 중요하고 특별한 의미를 가진 존재였다. 이걸 이제 우리 오늘날의 성도들하고 비교해 보면, 성도들이 현재로서는 뭐 세상을 다스리거나 그러진 않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을 그 베드로서에 보면 왕가의 제사장이라고 돼 있잖아요. 왕가의 제사장. 그 이 로얄이라는 단어를 종종 우리가 쓰는데, 로얄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 왕족, 왕가 뭐 이런 뜻이라면서요. 그래서 우리가 표현이 뭐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로열 패밀리입니다. 그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왕가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담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그 위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우리 성도들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라는 사람이 몸이 특별한 뭐 짐승하고 다른 뭐 다이아몬드로 지어졌거나 금덩어리로 지어져서 소중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이 부분 때문에 아담은 굉장히 영화로운 존재였고 존귀한 존재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아담의 아내인 이브에게 사단이 접근을 했을 때 시작이 된 거죠. 사단도 굉장히 영화로운 존재였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사야 14장이나 에스겔 28장을 보면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에스겔 28장에서는 그 사단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지혜가 충만하며 아름다움이 완전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 루시퍼가 지혜가 충만했다는 겁니다. 대단한 존재죠. 그 다음에 아름다움이 완전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궤를 덮는 저번에 그 은혜의 자리, 그 덮고 있는 두 그룹이 있다고 그랬죠? 그두 그룹 중에 한 그룹이었어요. 그래서 이 그룹 중에도, 영적 존재 중에서도 굉장히 그 높은 위치에 있었던 그런 존재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루시퍼가 교만해졌죠. 지혜도 충만하고 아름다움이 온전하다 보니까 교만해졌어요. 혹시 여러분 성경에서 루시퍼 말고 사람 중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이 온전했던 사람 누구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압살롬. 그렇죠? 압살롬이 정수리부터 이 발끝까지 흠이 없던 사람이었잖아요. 우리는 다 흠이 있습니다. 머리에 뭐 적게는 머리에 비듬부터 시작해서 발에는 뭐 무좀도 있고 뭐 이렇잖아요. 우리는 흠이 많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 압살롬은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왕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압살롬도 보면 교만해져가지고 아버지 왕위를 빼앗겠다고 반역을 했잖아요. 이 루시퍼가 똑같은 짓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아름답게 지으시고 높은 위치를 주셨는데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탄이 된 거죠. 사탄. 그래서 이사야 14장 15절을 보면 사탄의 결국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14장 15절. 사단의 교만한 마음에서 나타난 표현들이 14장 13절, 14절에 나옵니다. 네가 네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좌를 높이리라. 또 내가 북쪽의 연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 반역자가 됐습니다. 근데 15절에 보면 그의 결국이 나오는데요. 그러나 너는 끌려가 지옥으로 곧 그 구덩이의 연면들로 내려가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사단은 지옥으로 가게 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사단이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탄이 영원한 불못에 가는 것은 합당한 벌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건 어떠십니까? 자, 사람이 영원한 벌을 받는다. 이거 합당한 벌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의 하나님이 왜 인간에게 영원한 벌을 주느냐. 그건 맞지 않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한 번은 전에 이제 그 교단에 있을 때 장충체육관에서 큰 집회를 했는데 오전 집회를 마치고 오후에 그 장충단 공원 거기에 이제 전도를 나갔어요. 근데 이제 공원인데 사람들이 오후에 이제 이렇게 많이 놀러 와 있더라고요. 근데 한 군데를 이렇게 가까 보니까 막 사람들이 이렇게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까이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봤더니 어떤 아주머니가 남자분들한테 전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딱 보니까 폼이 증인이에요. 근데 이 안 좋은 사람들이 성경에 좋은 이름은 다 갖고 갔어. 영생교. 사실 영생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죠? 뭐 구원파. 구원 좋은 이름 말인데 이게 다 이미지를 다 버려놨어요. 여호와의 증인. 정말 좋은 그 단어인데 사람들이 그냥 고개 돌리는 그런 이 이름이 됐잖아요. 딱 보니까 여호와의 증인 아줌마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한테 이제 뭐 천년왕국이 어떻고 지상낙원이 어떻고 막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같으면 제가 별로 그런데 안 끼어드는데 그때는 거의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 전쟁에 뛰어드는 전사처럼 이제 그랬기 때문에 그 대화에 끼어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옥 이야기를 하고 했더니 그 여호와의 증인 아주머니가 저한테 묻기를 사람이 길게 살아봤자 70년, 80년, 90년 이렇게 사는데 벌을 짓는 기간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죄를 짓는 기간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벌도 그 정도만 줘야지 왜 영원한 벌을 주느냐고 질문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저는 성경에서 뭐 영벌을 내린다고 하니까 당연하다고 그냥 믿고만 있었는데 그 질문을 갑자기 하니까 이걸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그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이렇게 여쭤봤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죄의 형벌이라는 것은 범죄한 기간을 따져서 그 기간만큼을 주는 게 아니죠. 그죠? 형벌이라는 것은 그 죄의 경중을 따져서 형벌도 정해지는 거지 그 죄를 범한 기간이 얼마 기간이었느냐 그걸 따지지는 않잖아요. 살인이라는 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지만 징역 15년도 받을 수 있고 20년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그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더 말을 못 하시더라고. 여호와의 증인이 한 30년 다니신 분이라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좀 그 영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 또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또 한 번은 그 제 아내의 사촌 오빠 되시는 분인데 이분은 여호와의 증인도 아니고 교회를 다니시는 분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디에 대한 그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냐면 정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면 왜 그 인간을 영원한 형벌을 내리느냐 그 인간에게 그건 맞지 않는 것 같다. 이제 어디서 이야기를 들으셨는지는 몰라도 그런 이 견해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영벌이 왜 합당한가 이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그 율법에 나와 있는 그 가르침 중에 생명은 생명으로 갚고 눈은 눈으로 갚고 이는 이로 갚으라는 명령을 우리가 나눈 적이 있죠. 자, 그 법이 결코 보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것을 보복적으로만 생각해요. 물론 그 법대로 누가 내 가족의 생명을 해쳤다면 그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게 맞습니다. 그건 성경의 명령이니까. 근데 그것은 단순한 보복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율법의 전체적인 그 율법 안에 들어있는 정신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을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자, 이웃의 생명을 내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법 속에 들어있단 말입니다. 이웃의 눈을 내 눈처럼 소중히 여기라는 그 마음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 법은. 맞아요? 그래서 남의 눈을 해치면 내 눈으로 그걸 갚아야 돼요. 그리고 생명을 해치면 그 사람의 생명으로 그걸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 가치만큼, 내가 훼손한 가치만큼 이제 그 벌을 당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했는데 그 사탄이 대적하고 훼손한 그 가치는 어느 정도 되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란 분의 가치는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보다 훨씬 크신 분이죠. 예.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보다 크신 분입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 앞에 비교하자면 먼지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피조물이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자, 여러분, 비교를 이렇게 하는 게, 제가 좀 비교를 잘 못하는데 이렇게 하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00만 원이 천 원보다 크죠? 조금 큽니까? 많이 큽니까? 많이 크죠? 그런데 100만 원하고 1경하고 비교하면 100만 원이 큽니까? 작은 돈입니까? 거의 여러분들은 천 단위도 넘어가기 어렵기 때문에 경까지 가기는 비교 불가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나님이란 분의 가치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시간적으로 그분이 시작한 날도 없고 끝난 날도 없이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공간적으로도 지금도 우주, 이제 과학자들이 하는 말은 지금도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주의 끝이 어디인지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시간적으로도 영원하신 분이고 공간적으로도 무한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는 영원합니다. 그럼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왕권을 뒤엎으려고 했다면 그 죄는 영벌로 다스려야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이 가십니까? 그 내용이? 예. 네.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막 기분 나빠가지고 감정적으로 영원히 벌져버리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지극히 공의로움을 따라서 죄에 합당한 벌을 주신 거예요. 그게 영벌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사탄은 영벌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사람이 영벌 받는 건 당연하지 않다는 듯한 생각을 가진 경우가 많아요. 자, 우리 마태복음 25장을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그때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자, 원래 영존하는 불은 누구를 위해서 예비됐냐면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됐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영적인 존재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혜가 충만하고 아름다움이 온전한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영화로움과 권세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지극히 높은 자와 가치들이라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사탄입니다. 그럼 여러분, 사탄이 지옥 가는 게 당연하죠? 예, 영원하신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가 범한 그 표현을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가 훼손한 그 가치가 너무나 영원하고 큰 것이기 때문에 그가 그 영원한 벌을 받아야만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탄이 누구에게 접근했냐면 이브에게 접근했어요. 그리고 이브가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탄의 마음을 받아들였어요. 같은 죄인이 돼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왼편에 있는 자들도 들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무슨 감정적으로 속이 상해가지고 우리 부모님들이 그냥 애 때릴 때 그냥 감정이 상해갖고 막 때릴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자, 히브리서 한 군데 더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2장입니다. 12장 10절. 예, 진실로 그들은, 여기서 그들이라는 건 누구냐면 우리 육신의, 육체의 아버지입니다. 예, 진실로 그들은 며칠 동안 자기들이 기뻐하는 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그분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시나니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를 징계하실 때도 감정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의 아버지들은 때때로 감정적으로 지나치게 징계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저 부모님들 그런 경험 있으시죠? 하다 보면 때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냥 더 때려버릴 때도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녀들이 막 반감을 가지고 이럴 경우도 있는데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향을 보면 자 여러분 성경에 추수를 할 때 지금 이제 추수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추수를 할 때 땅에 떨어진 거는 죽지 못하게 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남겨두라고 하셨나요? 예, 그 과부 고아, 그 다음에 여행하는 나그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걸 죽지 말고 남겨놓으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그리고 살인을 했을 때도 그냥 살인하면 무조건 목숨으로 갚아 이게 아니고 세부 조항을 두셨는데 내가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이면 자기 목숨으로 그걸 갚아야 돼요. 근데 부지 중에 예를 들어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날이 갑자기 내 의도와 상관없이 도끼날에서 빠져가지고 다른 옆에 있는 사람을 쳐서 죽게 됐어요, 그 사람이. 그건 내 의도가 포함이 안 된 거죠. 하지만 어쨌든 나에 의해서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가족들이 이제 나를 죽이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는 어쨌든 너 죽였으니까 너도 죽어야 돼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도피성이라는 것을 군데군데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의도치 않게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는 그 도피성에 피해서 생명을 유지하도록 했단 말입니다. 율법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그 하나하나 속에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성품이나 그 의로우심이 굉장히 깊이 들어있어요. 그런 하나님이신데 사탄은 지옥에 보낼 수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동조한 인간. 인간도 하나님이 지상의 통치권을 주셨고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는 굉장히 소중한 존재로 지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유혹에 동조해서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한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세월호 선장이 있죠. 그 사람이 살인한 사람보다 더 나쁘게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배의 선장이면 그 배가 침몰하게 돼서 그 배의 승객들하고 승무원들이 위험에 처하면 먼저 누구부터 구해야 됩니까? 선장은 승무원들과 협조해서 승객들부터 제일 먼저 구해내야 됩니다. 순서가. 그 다음에 승무원들을 안전하게 도피할 수 있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자기가 나와야 돼. 순서가 이렇죠? 근데 이 사람은 누구부터 빠져나왔어요? 뒤돌아볼 것도 없이 자기부터 빠져나와 버렸어. 그래서 이 사람은 살인자보다도 더 악한 사람이에요. 뭐 이제 형벌을 어느 정도 받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때때로는 그 사형만으로는 도대체 이게 안 될 것 같은 그런 악행도 있단 말입니다. 근데 사람은 어디까지만 형벌을 줄 수 있어요? 사형까지만 줄 수 있어요. 사형까지만. 근데 하나님은 그 형벌의 크기에 따라서 영벌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육체의 목숨만 해야 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두려워해야 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홍수가 나가지고 사람하고 돼지하고 호박하고 어떤 내려가면 뭐부터 구해야 되느냐 그 이야기 드렸죠. 순서라는 게 있는 겁니다. 세월호 이 선장이 뭐가 문제냐면은 마음의 가치관에 순서가 제대로 잘못됐어. 이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뭐 승객도 안중에 없고 승무원들도 안중에 없고 오로지 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타락된 마음의 모습이에요.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가장 크고 중심이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 자기가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타락돼버린 인간은 마음의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제일 소중해. 내가. 하나님도 때때로는 나를 위해서 필요한 존재쯤으로 얘기해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의 구조, 가치관 자체가 아주 잘못되어 있는 게 타락한 인간의 마음입니다. 타락이라는 게 그거예요. 교만.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중심에 두고 더 위에 두고 있는 마음.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신 근본 죄예요. 예. 근데 사람들이 막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이걸 큰 죄로 여기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이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에 대한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세 번째 시간에 하나님이 인간을 영화롭게 창조하신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영원한 형벌에 합당한 자가 된 것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습니다. 기도 한번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지상에 통치권을 주셔서 다스리게 하시고 또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또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심으로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하나님의 영화로움에 참여하는 영화로운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탄의 유혹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사탄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그 심판에 인간도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지경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번 세 번째 시간까지는 이 부분을 나누었지만 계속 이어지는 시간을 통해서 이런 인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또 어떤 자비를 베푸셨는지 어떤 놀라운 은혜를 준비하셨는지에 대하여 계속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시간 진행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자 하는 참뜻을 또 가르쳐 주셔서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 더 깊이 선명하게 새겨질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